네, 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은 이사야 7장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열왕기 하 16장에도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참고해서 읽으면은 역사적인 맥락이 우리의 눈안에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주전 8세기 중반쯤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은 이제 강대국 하나가 등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게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서 이 거대한 제국의 출현을 당연히 주변에 있는 힘이 조금 덜한 나라들은 그렇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초강대국이 등장하여서 다른 나라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 안에서 이 위협을 이기고자 맞서고자 두 나라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일시적인 동맹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도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또 베가왕, 아람의 르신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이 단독으로는 야수르의 진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동맹에 한 가지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리적으로는 가장 위에 아수르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아람과 그 다음이 북이스라엘인데 그 밑에 바로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동맹에 유다가 만약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결국 후방을 적에게 맡겨둔 채 위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동맹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두 나라들은 남유다가 뒤를 돌아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샌드위치식으로 침략하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남유다에게 강요를 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우리가 함께 상대를 하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유였겠죠. 그런데 아하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등장하는 세 나라 모두 다 어찌 보면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강대국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힘에 의지를 하느냐? 북이스라엘 역시도 아람이라는 나라와 큰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으며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이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것을 듣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결국 그두 나라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샌드위치의 형태로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개입을 해서 결국 다메섹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을 죽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주민들이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역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역시 아수르를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아주 긴 시간을 그 나라에 종속되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나라에 제사 드리는 장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그 전에서 그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국이 되어 버린 것이죠. 수십 년간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아래 결국 남유다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을 신뢰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눈에 당장 보이는 해결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가장 강하고 가장 세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진단은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즉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니들 눈앞에 있는 가장 강해 보이는 세상적인 솔루션을 너희들이 붙잡았다라고 오늘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피조물의 죄인인 우리의 나약함과 습성입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해결책을 붙잡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성경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습성,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습성에 대한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성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해결책을 의지하는 그 습성에 대한 첫 번째 결과는 망함입니다. 우리 앞에 다리가 두 개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다리는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건너면은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다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허름한 다리에 우리가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큰 다리에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은 어떤 다리이며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올바른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다리의 믿음을 두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해 보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리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결국 그 다리는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우리를 다른 결과값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다리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우리를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아람이라는 당시 강대국의 수도인 다메섹에 관한 선언입니다. 너무나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의 다메섹이라는 수도가 1절에서는 성읍의 지위를 잃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았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화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하고 튼튼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던 대제국들은 몰락을 합니다. 성읍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뢰하고 있었던 그 다리가 무너집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망해가는 곳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그 다리 위에 올라서는 순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들도 한때 그 일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이 함께 있었던 그 민족들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눈앞에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그 다리, 멸망으로 가는 다리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오늘 삶 가운데서 던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그 과정의 결말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아픔이 없이 또 아무런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시험을 그냥 쳐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시험을 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배웠고 내가 뭘 모르고 내가 어디에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시험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는 의도 역시 똑같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시험 당하지 않으면 모른다.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진짜 공부를 했고 누가 공부를 안 했고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험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하십니다. 6절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망해버린 폐허가 돼버린 그 도시 안에서도 분명히 진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구별하시고 선별하십니다. 겨우 몇 조각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며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도 그렇듯이 시험 이후에 점수가 나오듯이 이 멸망 이후에야 드디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망한 이후에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이 보이는 겁니다. 채점지를 받아들고서야 내가 몇 번 문제를 어떻게 틀렸고를 보는 것처럼 이 시험이 지나고 모든 것이 멸망한 이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아파야 병원을 찾듯이 우리는 언제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창조했던 나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너희의 신앙의 상태가 이 시험을 건너고 보니까 어쩌냐? 어떡하냐? 너희들 나밖에 답이 없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서 어쩌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많은 시험들과 고난들과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12절은 이 위협들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많은 위협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다와 같은 표효와 충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파도에 빠진 사람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도에 빠지게 되면은 그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관성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뿌리치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발목을 붙잡고 밑으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힘이 다해서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상의 수많은 시험들과 고난들과 환난들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거대한 파도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무거운 삶의 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강한 압박이라도 할지라도 단번에 꾸짖으심으로 티끌같이 흩어버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했던,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겨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폭풍 앞에서 덤불이 굴러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강한 것들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녁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나 아침 전에는 그들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와 일하심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멸망하게 되며,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을 이미 해결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영광을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파도에 휩싸여서 바다 저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놓지 말아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면 아무리 거대하고 위협적이고 무거운 압박이든 간에 단 한순간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서 나누어 드렸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